이사야서 53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특별히 11절을 택해서 여러분과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면 꼭 전제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물론 1년 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1년 만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어머 권사님 부활하셨네. 아주 힘들게 살던 분이 장사를 몇 번 하다가 다 망하고 또 망하고 할 때마다 망했던 분이 어떻게 하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고 그 가게에서 성공해서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구가 뭐라 그러면 세상에 자네 이제 부활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져야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에 뭐 계란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뭐 에그 헌터하고 해피 이스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유 뭐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됐네 그러고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무엇이 동반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동반이 됩니다. 십자가가 동반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금요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수치와 조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고난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개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거든요. 근데 그 가상칠언 중에 절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것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했는데 채찍도 맞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겉옷은 다 찢겨지고 못 박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여기에 났는데 아 도저히 나 더 이상은 창피해서 못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눈빛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지금 다 당장 다 내려놔. 라고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쫄아가지고요 자기 병사들한테 얘들아 빨리 사다리 갖고 와라 그래갖고 십자가에다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와라 그래갖고 병사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빼고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뭐 다 빼고 내려놓고 예수님 다 벌거벗고 있으니까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 라고 하셨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건 맞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절규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했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요. 그리고 다리를 뼈를 부러뜨리려고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미 죽어서 뼈를 꺾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자 이제 죽었다 이제 내려라.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신 다음에 저기 겉옷을 입히고 그 옆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어서 그들이 자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신을 맡겼고요. 그리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지고 죽은 후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상의 이야기는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가상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서 내려오시기는 하셨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 언제 돌아오셨는가 하면 1번이죠. 죽은 다음에 죽음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뻔하시고 almost die가 아니라 죽을 뻔하시다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죽으신 다음에 시체로 제자들에게 맡겨졌고 장사 지내졌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시신으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어요. 부활하셔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Conquer the death.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 부활하셨다,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인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괴물. 괴물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4월 30일 날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Godzilla vs. Kong이라고 돼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지난 2017년에 저를 되게 좋아해갖고 제 이름을 썼어요. 영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영화예요.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었는가 하면 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어요. 그 유명한 영화를 못 보셨어요. 그게 킹콩의 이야기예요. 해골 섬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제목이 콩인데 올해 나오는 영화는 Godzilla vs. Kong이라고 그래서 Godzilla라고 하는 괴물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인 이 Godzilla와 그리고 킹콩이 고릴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름이 정공필이잖아요. 근데 그 공을 KONG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영화인데 전혀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썰렁합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괴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괴물이 예수님을 마치 개 끌고 가듯이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다 매달고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오히려 영원한 원수인 죽음을 오히려 끌고 다니시고 그 죽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죽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이 영원한 죽음, 원수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죽음의 사신의 캐릭터가 어떤 모습이에요? 강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국 모자 같은 청나라 같은 복장을 하고 팔 이렇게 갖고 콩콩콩콩 끼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스타일이고요. 한국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갓 쓰고 도포자락을 입었는데 다 까만 거잖아요. 그렇죠? 까만 도포자락 입고 까만 갓을 쓰고 있는 게 한국형 죽음의 사자예요. 미국형 죽음의 사자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냉혹한 그 추수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Grim Reaper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후드를 썼고요. 키도 굉장히 커요. 아주 시커먼 후드를 쓰고 후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얼굴은 다 가려져 있고 그리고 큰 낫을 들고 있는데 낫 밑에는 이렇게 큰 막대기가 껴 있어서 낫의 날개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는 것을 어깨에다 딱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죽음의 사자들이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치아파스에 가서 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강의하러 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강의하러 가는 그 강의장에 있는 교회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동네는요, 왜 이렇게 개가 많은지 몰라요. 개가 큰 개들이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녀요. 제가 그렇게 무서움을 타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조금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개가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은 밖에 지금 어느 골목에 어느 길에 죽음의 사자가, 그게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죽음의 사자가 어슬렁어슬렁하고 있다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원해서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원한 죽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어슬렁어슬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대포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하면 옳다면 와라.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 영원한 죽음, 원수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자막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약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원분들도 계세요.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숨이 멈추고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death certificate에 사망 진단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암무개가 죽었다 그러고선 의사가 사인을 하죠. 그걸 죽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임종을 여러 차례를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숨을 거두시는 분도 봤고요. 아주 편안하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르는가 하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질식시키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쫓아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근원이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영원한 원수, 영원한 죽음을 짓밟고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믿고 살아.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빠이빠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짓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네가 만나기도 하고 그냥 부탁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그 영원한 죽음이 너를 절대로 건들지를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 로마서 8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생겼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죽음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할 게 있지. 그게 뭐냐면 교회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 모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라고 한다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죽고 일어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한다면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교회가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지 않고 교회가 어느 장소에서 모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어깨 펴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성도들도 죽음을 이겼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믿고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노래할 때에 예,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겼습니다. 나도 이겼습니다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앞엔 어쩔 수 없어. 거봐, 죽음이 이기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죽음을 못 이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아,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런 효과 없이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었다. 그 개죽음 당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졌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승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이겼습니다. 성도들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앞에 자막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는데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서 1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h death, where is the victory? Where is your victory? 라고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앞에 야, 너 승리 어디 있어? 너 이겼다며 네가 승리하는 게 어딨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근데 그거 아니? 내가 저기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택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그러세요? 그리고서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신 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해서 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만족해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그 메시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네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만 만족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서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에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여러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부탁하시면 구역장님들이 설교를 보내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물질로서 육신 물질로서의 육신으로서 여기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말래 마세요. 때리려면 때리고 말래 마세요.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하셨을 때 침묵하셨던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견디셔야 되니까. 짊어져야 되니까 그 짊어지는 그 과정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수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셨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규하셨고 고통당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에이씨 괜히 했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어깨를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수고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수고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노래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마음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오르락 내리락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 때문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Jesus is satisfied with the perfect obedience to God the Father. 하나님을 향한 그 완벽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이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Jesus is satisfied but the perfect redemption for us. 우리들을 구속하는 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두 번에? 세 번에 나눠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 결론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들을 향해서 옵니다. 모든 인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끊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 그 선언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완성작, 미완성 작품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완성작품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한오라기를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끊으셨습니다. 오히려 발목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맞닥뜨릴 때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수고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완벽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천상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